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7절.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계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옆에 스랍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죠. 저는 수행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스랍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데 서로가 화답하면서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찬송의 내용이 거룩하다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장면을 본 이사야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거예요. 그 이사야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이사야가 두려워하게 됐던 이유는 자기가 더럽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더럽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이사야를 성전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더러우니까 쫓아내야 마땅한데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결하게 해주셨다.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들을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은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 소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쫓아내지 않고 정결하게 해주신 이유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는 그 소명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자기 사명을 다시 확인을 하는 이사야의 모습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살아요. 죄를 지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들을 내 팽개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다시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조금 전에 반복을 해드렸던 것처럼 3절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쫙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4절 말씀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화답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스랍이에요. 스랍들이 찬송을 부르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성전의 문지방의 틀이 막 흔들렸어요. 요동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그러니까 문지방만 한 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문지방에 있는 그 땅 자체가 성전의 문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표현이 이 말은 성전의 그 땅이 흔들거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엇 때문에? 찬송 때문에. 이 찬송 소리 때문에 흔들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힘은 이처럼 센 거예요. 찬송의 힘은 이처럼 강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성전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이 찬송을 했을 때에 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진짜 힘들면 찬송도 못 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그 힘든 상황을 완전히 다 해결을 하고 나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힘든 상황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또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동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요동하다라는 말을 먼저 꺼낸 이유는 7장에 가면 이 단어를 또 한 번 하게 될 거예요. 7장에 가면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하고요. 이 아하스 왕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북왕국이죠.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다른 영어에서는 시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으면서 아하스를 왕위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스가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흔들거렸다라고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흔들거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오늘 6장 4절에서 요동하다라는 거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성전에서는 찬송 소리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리는 요동함이 있지만 7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왕이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원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아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 때 요동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 때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원수가 여러분들을 대적한다고 그럴 때 흔들립니까? 아니면 찬송 소리 때문에 흔들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른 말로 바꾸면 excitement, 우리가 아주 흥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원수 때문이 아니라 찬송 소리 때문에, 원수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익사이팅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그 흔들림이 있고 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연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하면서 연기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온산에 구름으로 덮으시다라고 하는 말, 그런 말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서 불을 수반하는 곳이에요. 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연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 그 연기가 성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위험이 있는 모습입니다. 위험하다가 아니라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reverence,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awe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resence and awe로 이사야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심 앞에서 이사야는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싸,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좋아할 수 없었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화로다 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5절 말씀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그때는 어느 때예요? 그때는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스랍들의 찬송 소리로 성전의 바닥이 흔들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아싸 신난다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워 이즈 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카이예요. The Book of Malachi가 맨 마지막 성경인데 이 말라카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런 것처럼 분명히 말라기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편에 가면 설 수 있다는 말이 또 있어요. 시편입니다. 24편 3절 4절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없다고 했는데 있대요. 여기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깨끗하면 설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나도 자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사야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아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난 망했다. 난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는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가 알고 있어요. 보좌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것을 환상 중에 지금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도 봤어요. 땅이 흔들거리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연기로 가득 차여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 5절 말씀에 이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5절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앞에 자막으로 영어와 함께 해놨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좀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자막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중간에 무엇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예, 됐어요.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할 수 있어요. 화가 내게 미쳤다. 왜냐하면 내가 망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정말 잘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ESV 성경에 Woe is me 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 For I am lost. 여기서 for라는 말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도 For I am a man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For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of hosts.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와 똑같고 어쩌면 이사야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예요. 이 망했다라는 말은 죽었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로마서에서 했어요. 제가 앞에 부분을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죄의 삯은 사망이다예요. 죄의 삯은 사망이다예요. 근데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즉 불순종하면이죠.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말은 죄를 지으면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죄의 삯은 사망이다예요. 아주 무서운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온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삯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가 망했다라고 하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앞에 부분에 나는 어떤 사람이며 라고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다시 보면 앞에 자막 있죠? 왜냐하면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라고 했을 때 나는 사람이다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나는 짐승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높여드리는 말로 쓰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피조물 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한 사람인데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저기 지금 스랍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나도 동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내 입술이 더러워서 지금 찬송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해야 되는 게 내 의무인데 그 찬송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도 있다라고 했어요. 나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부정한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야단쳤잖아요. 바로 그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 가운데 자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자기를 피해가지 못하고 나도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미쳤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라고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백성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제가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찬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다만 죄가 사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조금 더 맞아요. 사실은 영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제가 이렇게 잘못 번역을 했는데 Praise is privilege. 찬양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죄가 있었지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죄가 사해진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러면 저도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특권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아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끝이 안 났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도 몇번 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지금까지 설교했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만군의 여호와와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부정한 내가 감히 가까이 할수 없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도 않는데 감히 나 같은 놈이 욕 한번 했습니다. 감히 나 같은 놈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간장이 녹아내리고 엎드러지고 벌벌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자기는 죄악된 죄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입술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자기에게 지금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때에 당당하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맞아요. 나 거짓말 좀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안 해주신다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안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렇게 더러운 자가 지금 성전에 있는 것을 본거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환상 중이지만. 그러면 쫓아내야죠. 그 거룩한 성전에 이 더러운 사람이 지금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은 더더군다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따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이 더러운 모습으로 성전 안에 있으면 제가 천사라면 당장 쫓아냈을 거예요. 그냥 멱살 잡아갖고 내동댕이 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 죽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결하게 해 주셨어요. 이게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죄인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며 확신을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확신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스랍들 중에 한 스랍이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하나를 들고 부젓가락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도구가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 숯불 하나를 가지고 이 숯불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뜨거운 돌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어요. 그게 숯인지 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숯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숯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어요. 입술에 대고 그리고 쌓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스랍이, 첫 번째 스랍이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대었으니까 아, 천사가 우리들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천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천사가 주목을 받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 첫 번째는 그 천사를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불이에요. 혹은 숯이에요. 혹은 뜨거운 돌이에요. 아, 이 뜨거운 돌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저고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뜨거운 돌이 어떤 거냐. 우리 그거 찾아서 우리도 뜨거운 돌 하나씩 갖고 살자. 겨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치유해 주셨을까? 그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왜 정결하게 해 주셨겠습니까? 이 부분에 요한 칼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것은 주께서 그를 향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분의 호의를 더 크게 하시고 확장시키시려고 의도하셨다. 호의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사야에게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미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6장에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7장부터 되어지는 그 사역에 이사야의 후기 사역에 더 큰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를 더욱 높은 거룩함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사야를 더욱더 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의 입술을 지지시고 정결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따가 결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활용을 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사용을 하시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죽기 전까지 우리들을 끝까지 활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활용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태만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활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해져가는 성화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항상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때에,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에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용서함을 받을 때 그 고해 성사를 하고 어떤 의식적인 리추얼한 모습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미사를 드려야 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또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당신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하려면 헌금을 얼만큼을 드려야 된다. 몇 번을 드려야 된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라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행동을 하는 것, 행위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 용서함 받은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씻겨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앞에 자막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s. 보혈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씻음받지 못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근데 거기에 수단은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입에 닿았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말씀의 선포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어서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했기에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망한 자들입니다. 끝장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씻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위하여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찬양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씻기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또 가르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다시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